도로드 신조 교재 33쪽에 있는 다섯 번째 교리 4항 5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로드 신조 다섯 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4항 5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음.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그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강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 실제로 유혹에 이끌린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슬픈 실족이 이것을 보여준다. 왕, 그런 심각한 죄들의 효과.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치실 때까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중생한 신자가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에 경악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경우들을 때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희 노안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과연 중생한 신자가 과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과연 믿는 자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 한 영혼의 가장 기본적 믿음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때로 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중생한 신자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생한 신자랄지라도 우리가 들을 때 매우 충격적인 죄를 지어서 아주 심각한 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가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한 신자가 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신자는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안으로 들어와서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자라 할 수 있죠. 미래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현재 우리가 맛보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신자라 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자는 완전한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다섯 번째 교리 1항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지는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도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한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중에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전쟁하는 일에 능숙했던 다윗이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그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요압에게 그 전쟁을 다 맡기고 자신은 홀로 낮잠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니던 중에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었지요. 의도치 않게 이런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결국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했던 이런 한 번의 불륜이 그저 잊혀진 어떤 과거의 하나의 현실로 묻혀버렸더라고 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과거에 묻혀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야, 그저 하룻밤 그런 즐기는 일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바세바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과 관계했던 바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베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하룻밤 휴가를 주고 그래도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술을 진탕 먹이고 또다시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휴가를 보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왕의 이런 친절을 고사하고 끝까지 자신의 동료들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긴장의 상태를 끝까지 가졌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런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맹렬한 가운데 보내서 죽도록 하라고 해서 결국 우리아는 요압에 의해서 적진 깊숙이 내몰리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토록 경건했던 사람이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불륜의 죄를 짓기 전까지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는 삶을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자신에게 모여오는 사람들은 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고 다 세상에서 치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 당장 쳐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참모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평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코 자신의 소로 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양심을 배임당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의 왕의 아들 중에 다리를 못 쓰는 므이보셋까지 찾아내어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는 친절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남용하고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지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점점 커지게 되자 음모를 꾸며서 사람을 죽이는 악독한 짓을 단행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보편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처럼 인자하고 경건한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악독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너무 차이가 나는 이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처럼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런 극과 극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실상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죄를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또 거룩하게 설교도 하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은 그런 정도의 대비되는 모습은 아니랄지라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혹시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인물에게서 이처럼 두 가지 대비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연 위선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연 그는 중생하지 못한 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경건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안에 역사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성결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때가 그저 한 16 정도밖에 안 됐던 때지요. 용맹한 골리앗을 거꾸로 뜨리는 이런 일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의인으로서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종생한 신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얼마든지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읽게 되면 그런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정말 읽어보면 이거 정말 사람인가 이 짐승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10대 소녀와 관계를 맺고 그걸 끊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정말 난잡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훌륭한 신학자고 하나님의 은총의 교리를 잘 정립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대신학자죠. 히포의 감독으로서 오고는 모든 세대 신학자들에게 가히 이 교회의 선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경건한 삶, 그런 진실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의로운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다윗의 간음 사건과 그리고 그 간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사라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는 이런 대조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바대로 중생한 신자도 이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생한 다음에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시편 51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참회 시를 지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그랬죠. 구원을 회복시켜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해서 주의 성령이 이미 다윗의 심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시편 51편의 참회 시를 통해서 다윗이 범했던 그 죄가 중생하기 전의 죄가 아니라 중생하고 난 다음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타락하기 전에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본래 다윗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내용을 본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끝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중생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드러내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다시 그런 내용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는 그런 경건한 삶의 내용을 본래부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의 절정에 여지없이 그 경건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드러내었던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이 본래 다윗에게 속한 삶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게 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상들과 서기관들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주님의 구속계획을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나타내었고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이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지요. 첫째는 중생한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상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의 은혜 역사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흉측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이 있는데요. 그 교주들의 후계자들은 거의 다 첩들이라는 사실, 얼마나 흉측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떠나버리면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후계자인 장길자,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의 후계자도 첩이에요. 죄의 세력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중생이 전보다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중생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죠.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서 중생한 신자라도 실제로 유혹에 이끌린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서 유혹에 이끌린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허락하실까요? 왜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술을 빌미로 삼아서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서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 자신이 유혹에 빠져서 범한 죄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진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은 것이 사실이지만 가룟유다가 그것 때문에만 범죄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되는 의무를 지는 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반드시 있는, 반드시 있게 될 하나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 물으시는 일이지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너한테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무조건적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야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단이나 육체의 유혹에 빠져서 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인격, 나의 자유의지, 나의 의지적 동의 없이 100%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이 나중에 나라가 잘 서가면서 교만해지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중생하기 전이나 중생하고 난 다음이나 죄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할 때나 죄의 성격은 여전히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가를 두시고 난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가를 따먹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죠. 이런 원칙은 중생한 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우리가 아무리 중생한 신자랄지라도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말하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말하면서 나는 마침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용도로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성격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중생하고 난 다음이니까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한 상태에서 범한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완전히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5항에서 읽은 바대로 거의 영적 유사 죽음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유사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도르트 신학자들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범죄 역사요,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약적 저주로 다루시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만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일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당사자의 영혼도 곤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죄를 범할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시련 자체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죄입니다. 범죄하면 인간은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만나보면 사람의 이성적 사고도 평소 같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 시험에 빠진 사람, 흔히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시험 든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평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사람이 강팍해져 있고요. 완악해져 있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해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지 않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까지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추셨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얼굴빛이 나에게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가장 힘겨워하고 가장 어려워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단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요나도 고백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면 어떤 현상도 또 나타나는가? 신자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중지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죠. 그런데 이 인치심의 역사, 우리 양심의 확증에 오신 이 성령님의 인장 자국이 희미해지면서 근본적 자신의 믿음까지 희미해져가지고 과연 내가 중생한 신자 맞는가라고 하는 이런 회의적인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6항에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성령을 완전히 거두어 가진 않지만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소원하면 딱 보면 얼굴을 탁 돌리죠. 찬바람이 싹 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춰주셨던 인자하심의 얼굴을 거두셨다는 그 영적인 공허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뿐 아니라 신자는 양심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적으로 책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하면 물리적인 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징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때로 그런 방식으로 물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은 다름 아니라 영혼의 채찍을 가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진압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옛사람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자는 그 영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잘 자라주고 남편도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런데도 왠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않게 되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해요. 사가서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이 숨쉬면 편합니까? 숨쉬지 않으면 편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우문이죠. 기도하면 편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편합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편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편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시면 그 심령의 공고함으로 영적인 곤핍함 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잠언 기자 이 말은 사람의 심령이 한번 타격을 받으면 얼마나 큰 손상을 입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의 발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죠. 믿음은 행동이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발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습관 자체는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쉬운 예가 삼손의 경우죠. 나시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었던 이 삼손이 외간 여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서 점점 영적인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나중에 머리털이 완전히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용맹을 떨치려고 했지만 이전 같으면 한 번에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포로로 포획되는 이런 이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저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자로 자처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도로트 신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중생한 신자라도 죄를 짓게 되고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로 인한 영적인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증은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새 생명의 그 은혜를 실제로 그 심령 안에 간직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고통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려도 뭐 떠나버리셨는지 맞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사울이죠. 그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한번 성령의 비침도 받고 각종 기적도 행했습니다. 온갖 기적도 다 행했어요. 하나님 은사도 맛보기도 했습니다.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나가셨는지 마는지조차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은연 중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정서를 가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던 것이죠. 불순종하기로 따지자면 다윗도 불순종했고 사울도 불순종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윗은 돌이켰습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시편 32편의 내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만 하였나이다.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마름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과 짓눌린 양심 때문에 영적인 신음이 그냥 내 속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상으로 인한 그런 영적인 혐오감 때문에 입맛을 잃을 지경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까지 처하게 되는가 하면 일시적인 형벌과 진노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징표로 이해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끊어졌다라고까지 고백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통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이처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죄의식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유기자라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없을 것인데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단절되었다는 이 사실, 심령에 받은 상처, 영적인 공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들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면 으슬으슬 추우면 야, 이 몸살 증세가 있는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생기면 내가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자가 이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실토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요. 그게 바로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실토하지 않고 영적인 공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영적인 신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개인 신방을 보낸 거죠. 하나님의 신방을 받게 하여서 결국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게 하시고 나단이 사용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하여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심한 꾸지람과 책망을 들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감히 왕한테 하고 이렇게 대어들지 않고 바로 곧바로 고꾸라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리차드 십스가 그런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밭에 여러분들이 곡식을 잘 키우는데 잡초가 많이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 사람 미워하시겠습니까? 고맙다 그러겠죠? 그처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그 죄와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는 여러분들의 심적 상태가 매우 완고한 상태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거의 중생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냥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절하게 절망하고 비록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요 베드로였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벌써 영적인 긴장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고 말은 하지 않아도 목회자인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 여러분들 만나고 대하기도 하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마치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영혼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도는 절대로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 심각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삼손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사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데릴라를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 머리가 잘려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 힘을 쓰지 못했는가? 물리적으로 보면 머리가 잘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가 잘려서 왜 힘을 못 씁니까? 여러분들 제 머리를 한번 깎아보세요. 제가 힘을 못 쓰는지. 머리가 잘려서 힘을 못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못 쓴 겁니다. 나실인 서약을 내팽개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사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밀리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애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머리 깎으면 가만 놔둬도 자라잖아요. 머리를 깎았는데 자라기 시작했다. 그게 뭐 신비한 일이라고 그 성경이 그 내용을 써놨을까요? 그것은 성경 기자가 비록 삼손이 심각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상 가운데 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아니셨다. 그리하여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삼손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살았을 때 물리쳤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원수들을 물리치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손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그의 영혼을 지키셔서 그가 결코 버림당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결코 완전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서 경고하기도 했지만 믿음의 인물들의 그 믿음이 전적으로 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불신앙에 휩싸이기도 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리고 때로 실족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은혜로 말미암아 대단한 일들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칼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각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비난할 만한 어떤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에 대해서? 아, 저거는 좀 고치셔야 되겠는데. 비난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신이죠.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실망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온전치 못하고 온전한 것 같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부실하고 그런 약함들이 우리 안에 때로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지속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너무 실족하거나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는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대로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사탄이 그를 밀 까부르듯 까부를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지금 돌이켰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은 베드로가 돌이킨 상황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해서 베드로의 돌이킴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이것을 신약 기자가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는 이 동사 시제를 완료 시제로 써버렸습니다. 마치 지나간 과거처럼 확정된 일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로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탄의 충동을 받았지요. 가로유다도 예수님의 팔려는 마음을 사탄이 넣었다고 이야기해서 역시 가로유다도 사탄으로부터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돌이켰는데 왜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궁극적으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한번 구원한 영혼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그는 제외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세상적 기도가 나타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은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보존하신 면을 입었지만 멸망의 자식은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진노의 자식과 진노 아래 사는 자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의 자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요? 믿지 않는 자죠.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죠. 근데 죄를 범하면 어떤 자식이 되지요? 진노의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 있다고 해서 자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자식은 자식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엄미한 책망과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다는 차이 이것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진노 아래 있는 자녀는 회개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집 나간 당자요, 다윗이요, 베드로요,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종생한 신자가 범하는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에 오늘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과 영광을 한 몸에 그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인간의 죄가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다윗의 바세바 간통 사건이죠. 다윗이 바세바 간통했는데 바세바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경우 질투심으로 동생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말했던 바대로 당신들이 범한 그 악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리하여 인간의 죄까지도 다 긁어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고백과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해버리고 함역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암송하면서 죄 짓는 일을 담대하게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에 했어요. 그렇죠? 로마서도 보시면 8장에 가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생애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만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는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갚아야 될 빚이 정말 많고 그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또 빚을 짓겠습니까? 빚을 지겠습니까? 안 지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과 우림이 있다면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바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용서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항에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갈 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라는 그 사실이 죄를 부추기고 용감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을 방만하게 사신다면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가로유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로유다나 사울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생한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시면 오늘 여기 도르트 신학자도 다윗과 베드로를 거명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목록들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로 이삭 보세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들은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그런 심각한 죄에 빠졌다가 그런 구렁텅이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저 삶을 큰 어려움이 없이 믿음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 다윗과 같이 베드로처럼 극심한 어떤 죄 가운데 빠졌다가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은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각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과거의 죄가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되돌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안에 있지 않을 그런 심각한 상처를 내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보험삼아 죄를 방만하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죄라고 하면 그런 지나간 죄가 결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수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구원의 길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생한 신자라도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그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성도가 당하는 영적인 곤핍함과 공고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늘 깨어 경상하며 늘 좌란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참으로 요긴하고 필요한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또한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심각한 죄를 범한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의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고 또 확신하고, 그러나 아직 현재 죄로 짓지 아니한 그런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경사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모든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책 혹시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강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필리핀 태풍 피해 구제연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 28